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발사를 규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발언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췄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어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참가국들은 또 탈레반 과도정부가 진정으로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탈레반 과도정부 지도부와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다섯 개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아프간 지도부가 통치 방식을 개선해 진정한 의미에서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해 아프간 사회 모든 인종, 정치 세력의 이익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내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제사회가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지원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유엔이 주도하는 공여국 회의를 제안하면서 경제적 재정 부문 재구축의 핵심적인 부담은 지난 20여 년간 아프간의 병력을 주둔시킨 나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간 지원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모스크바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기부한 신종 코로나 백신이 2억 회분을 달성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까지 미국이 세계에 기부한 백신은 재구분 1억 2천만여 회분과 지난 9월 해외 기부를 위해 화이자사로부터 구매한 10억 회분의 초기 달성 조달량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국가와 영토 100여 곳이 미국이 기부한 백신의 혜택을 받았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기부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추가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벤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미국이 기부한 2억 회분의 백신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희망을 되찾기에 도움을 줬다면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국제개발처장은 또 세계적 대유행병 상황을 종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미국 국경 안에서의 잠재적 창궐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은 20일 모더나와 얀센이 개발한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SLBM 발사 규탄 성명을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포기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SLBM 시험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유권 차원의 주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남부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기로 각국이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announced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test on October 19th local time. The United State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를 발표했다며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발사를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LBM 시험 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며 이번 발사는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계속된 여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를 언급한 뒤 이것들은 불법 행위고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진전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은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offered to meet the DPRK official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w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당국자들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발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럴딘 부인 네이슨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firmly condemn this provocative action which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네이슨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영내 안보와 일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네이슨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s I speak to you, they continue to enrich more and more uranium. Their centrifuges.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점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원심 분리기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따라서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과 영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를 핵포기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으며 세계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반복된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독일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북한이 10월 19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영국은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SLBM 시험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유권 차원의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증강과 협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지난 19일 이루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 요청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 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 발사를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내세워 그간 계속 제기해온 이중기준 적용에 또다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SLBM 발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응 형식 면에서 담화보다 수위가 낮은 기자와의 문답을 택했고 대변인의 발언 수위도 과거보다 눈에 띄게 절제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핵능력 증강과 대미협상력 강화를 함께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발의 수위를 현저하게 높여가지고 이걸 완전히 대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도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거고 한편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미국이 어떤 식의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지를 그 살펴야 되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미국이 북한을 먼저 자극하지 않는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엄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주적에서 배제됐다는 북한의 거듭된 발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이처럼 온건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궁극적인 의도는 핵 보유국임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한국이나 미국 같은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 증강 행동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을 고착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김정은 연설에서도 그렇고 전술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자위권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개발을 인정해라. 국방 박람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이 주적은 아니지만 무기 개발은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북한의 이딴 발언은 새로운 대응 논리라며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무력 증강 행위를 덮고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호응이 없으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기까지는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면서 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자기들의 명분을 쌓고 군사적 실험을 하고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화로 복귀해도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조건을 걸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에 복귀할 수가 있는 북한의 유리한 현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이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냐는 질문에 도발 대신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2,000톤급의 신포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규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남북한 SLBM의 수준차를 묻는 질문엔 SLBM은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계속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했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We know this will not be easy. We are taking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We stand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셔먼 부장관은 19일 뉴욕에서 열린 2021년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에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절대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DPRK's name.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상황을 모니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강하지만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미국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해진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동반자며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이겨낼 수 없는 도전은 없다면서 한국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더 확장된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수십 년 전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미한 동맹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 경제적 유대, 민주주의와 자유의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양국 간 우정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기후변화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양국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에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과 글로벌 메탄 서약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처음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21일 우주로 발사돼 목표 고도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약 16분 만에 더미 위성으로 불리는 모사체 위성 분리에 성공했지만 더미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가 지난 오후 5시 2분께 고도 59km에서 1단 엔진이 분리됐습니다. 오후 5시 4분엔 누리호에 탑재된 더미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고 같은 시각 2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으며 3단 엔진 점화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6분 누리호는 비행고도 500km를 돌파했고 5시 8분엔 비행고도 600km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5시 12분엔 누리호 3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고 5시 15분엔 더미 위성이 정상 분리되면서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로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발사 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전기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더미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며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선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호는 11년 7개월간의 오랜 개발 기간이 걸린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총 길이 47.2m, 중량 200톤의 매우 복잡한 구조물로 각각 추력이 75톤급인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묶여있는 1단부, 추력 75톤급 액체 엔진 하나가 달린 2단부, 추력 7톤급 액체 엔진이 달린 3단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설계와 제작, 시험 등 개발 전 과정을 한국 연구진과 기업이 맡아 완성했습니다. 누리호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탱크 역시 모두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한국이 세계 우주 강국에 들어설 가능성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인공위성을 독자 기술로 만들고 있지만 이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발사체 개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비록 위성의 궤도 안착엔 실패했지만 한국은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의 진입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자체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0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2022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이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보다 한 단계 아래인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는 화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매우 뛰어난 역량의 러시아와 중국 군대를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들의 위협을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look a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ran with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and Russia and China, what they're doing, heated rhetoric, very capable militaries, and so we think that the threat to U.S. interests is high in that regard.
보고서는 북한의 군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두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이며 종종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1년에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수의 도발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내와 역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위상과 중요성을 높이고 핵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의 다양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두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기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North Korea, a lot of its population on near starvation diets, and yet the Kim regime is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missiles of various ranges that cove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range the United States itself.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 측면에서는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험 역량 측면에서는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며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1차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을 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능력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두 번째 건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핵 능력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함으로 평가하면서 하지만 한계 혹은 약함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1년 지수에서 한계에서 강함으로 가는 추세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보고서는 핵 능력을 강함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 핵 계획의 쇠퇴를 역전시키겠다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과 핵 계획 현대화와 필요한 예산 배정 약속을 지속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미국이 강력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노력이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구조와 지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현재 하나의 주요 지역 분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지역에 주둔하고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지역 분쟁을 다루기에 확실히 불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완공된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이 본격 운영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과 달리 중국 등을 오가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최근 건설된 새 유조선 정박시설에서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길이 70m의 이 유조선은 긴 직선 형태의 정박시설 끝부분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8일과 20일자 위성사진에서도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이 위치한 곳은 기존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으로 앞서 북한은 이곳에서 약 10m 높이의 대형 유류 탱크 3개를 만들고 올해 6월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약 120m 길이의 선박 저반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시설은 줄곧 비어 있었지만 완공 약 4개월 만에 유조선이 저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롭게 만든 유류 탱크 3개에 유류를 채우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새 유류 탱크 지대와 별도로 기존 유류 저장 시설 밀집 지역에서도 유류 탱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이 일대에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지름 25m의 부지 1개가 조성돼 유류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여전히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포의 기존 유류 저장 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또 다른 선박 저반 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류 관련 시설들이 모두 완성될 경우 유류 탱크는 기존 20개에서 약 30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4개이던 저반 시설은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며 유류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배경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일대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이 일대를 드나들었지만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약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춰왔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부터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비롯한 정박 시설에 유조선들이 포착되기 시작해 지난달과 이달엔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활동이 증가한 정황은 유조선 외에도 일반 화물선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플래닐랩스가 지난 17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남포의 석탄 항구에 선박 두 척이 정박해 있고 최근 하얀 포대가 하역되는 모습이 촬영된 부두에도 대형 화물선이 적재함을 연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또 이날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구에서도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머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는 컨테이너들로 연결된 큰 외벽이 세워지고 입구와 출구가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들여온 물품들이 격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최근 들어 선박에 한해 물품 수출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지원 물품이 선박을 통해 남포항에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7,384만 달러를 기록해 두 나라 간 물품의 이동이 일정 부분 재개됐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을 통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 위교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야적장에 대기하는 트럭이나 다리를 통행하는 트럭들의 행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탈북자가 탈옥한 사건에 중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은 20일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북한 국적의 탈북자가 탈옥한 사건이 중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탈북자 주현건이 지난 18일 저녁 6시 중국 동북부 지린성 지린 감옥에서 탈옥했다며 그의 극적인 탈출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돼 여러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주 씨가 노동 일과를 마치고 수감동으로 이동하던 중 가건물의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끝까지 달려간 뒤 고압전선에 줄을 걸어 잡아당겨 불꽃이 튀어올랐다고 묘사했습니다. 이후 주 씨는 전선 받침대를 밟고 올라선 뒤 높은 담장에서 뛰어내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주 씨의 탈출은 탈옥이 드문 중국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에서 관련 검색어가 2,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서 지린 감옥 웹사이트에 오른 주 씨의 현상금 공고가 삭제되고 웨이보에서 주 씨 관련 영상과 글들이 사라졌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주 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색 작업에 나서는 한편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만 위안, 즉 미화 15,600달러, 주 씨의 체포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15만 위안, 미화 23,400달러를 지급한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중국 도시가 탈북자 추적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 씨의 탈출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주 씨의 체포 경위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광산 노동자로 2013년 7월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 투먼으로 밀입국한 주 씨는 탈북 직후 가정집 세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미화 230달러 상당의 현금, 전화기, 담배 6갑, 옷, 운동화 등을 훔친 것입니다. 주 씨는 세 번째 집에서 연로한 여성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몇 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2014년 옌지시 인민법원은 주 씨에게 밀입국죄, 절도죄, 강도죄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 11년 3개월형과 벌금,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는 모범수로 인정돼 두 차례 총 14개월 감형을 받아서 오는 2023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간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형량을 상당히 늘렸으며 이들은 고된 노동뿐 아니라 고문과 성폭력을 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7월 현재 약 450명의 북한 남성이 지린 감옥에서 수형 기간을 마치고 북송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 미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김마태 씨는 20일 VOA에 주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됐지만 탈북자들이 돈이 없이 중국에서 지내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해봤는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면 이런 문제인데 돈이 없는 상태라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참 보면 불쌍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진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탈북자들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탈북자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기도 갈 곳이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생존 문제가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도둑질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생존의 문제인데 어디서든 이제 일자리도 주지도 않고 누가 이제 이분들한테 밥 한 숟갈도 줄 수 없으니까 이분들도 살려고 이제 물론 이게 범죄가 잘 됐다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생존으로 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박 대표는 특히 주 씨가 북송의 두려움으로 탈옥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북한으로 갔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그 또 다른 이제 그 처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목숨 걸고 나오셨고요.
박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제3국으로 보냈다면 주 씨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큐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중국이 북한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 한 가지의 일을 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s truly dire.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China does not abide by its obligation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이 실로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1951년 UN 난민 지위 협약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마태 씨는 북한 당국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문제죠. 첫째로는 사회적 제도의 악이 그들에게까지 미쳐가지고 그들이 악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당국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북한에서 내 것이 굶어 죽기 싫어서 또 그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또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 나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먼저 책임이죠. 정확히 말해서.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연맹의 올해 대북 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모금액은 지난 10년 새 최저, 국제적십자연맹은 올해 목표액의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20일 갱신한 올해 대북 지원 모금 현황에서 이날 현재 목표액의 42%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액 347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77만 달러 가운데 157만 달러만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자세한 공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스위스 적십자사가 49만 달러, 중국 적십자사 12만 9천 달러 외에 독일과 뉴질랜드 적십자 등 일부 지원기관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IFRC가 밝힌 대북 지원 파트너국 적십자사는 영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12개국이지만 20일 현재 4개국만이 올해 대북 지원에 동참한 겁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이번 현황에서 올해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전략 우선 분야에 302만 달러, 조력 분야에 72만 달러 등 375만 달러의 목표액을 책정했었다며 8개 세부 분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건강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55만 달러,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74만 달러, 재해 위기 대응 72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IFRC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올 하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검사와 감시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개인 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게 지원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대북 지원 모금액도 10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홈페이지에서 20일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액은 총 1,5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모금액 최저를 기록했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BOE가 2011년 이후 대북 지원 모금 통계를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2년 1억 1,78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3년 6,280만 달러, 이후 지난해 4천만 달러까지 매년 3,4천만 달러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올해 대북 지원 계획과 모금액 목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자료 접근과 현장 평가를 하지 못해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0일 BOA에 북한 당국의 결정으로 국제사회 접근이 어려워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do fundraising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소바주 전 소장은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검증 없이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지원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민생복지보다 안보와 체제 생존에 두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sovereign decision as a sovereign nation to prioritize the security and the cost of this priority is very high on the people.
북한 지도부가 국가 자금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에 쓰고 주민들의 민생 복지 등에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북한 등 빈곤국들의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북한 입국을 허용해 보건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도록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 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코로나 규제 조치로 인한 인도적 위기 파악을 위해 내부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9일 BOA에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결의안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에 대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 초 2차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말께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협조 여부에 대한 뷰의 질문엔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 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VOA에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엔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해마다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19일 VOA에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 규명과 국경 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Number one, crimes against humanity. Number two, accountability.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올해 결의안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또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북한 지도부의 조치가 야기한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도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북 제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내부 접근 허용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탈북민 보호와 국경 봉쇄 해제 촉구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North Koreans, the first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is the refugees, and that is the proble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 난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VOA에 북한 내 최빈곤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주민들은 식량을 중앙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대부분 충당해왔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식량 수급이 대부분 막혀 식량 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VOA에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is that conditions in North Korea have not really been that different. They're horrible.
한국의 인권 기록 조사 단체인 전환기성이 워킹 그룹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영한 한국 전쟁 국군 포로들과 그 가족이 겪은 인권 침해 내용이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일 VOA에 강제노동 등 착취를 통한 경제 구조로 북한 지도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행태와 제1한인 북송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제1한인 북송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속여 노예화한 범죄 행위로서 명백히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이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 독립적으로 부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 미국의 에티켓 권위자 에밀리 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0여 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이미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20년 후엔 연기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자 자신의 부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69년 10월 21일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3인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신문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1947년 귀국한 뒤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